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크게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두 번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1절,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 기록이 지금 읽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똑같이 맨 앞부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상황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죠.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첫 번째 사역할 때, 두 번째 사역할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좀 형편이 나아지고 또 처지가 좋아지고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되면 참 감사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질을 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 악감정을 갖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까지 모두 다 나서서 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하나는 모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것인데 이 모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랬을 때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아니면 매질을 당했다,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멸시를 받았다, 모욕을 당했다, 참 그 수치를 잊을 수 없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더 어려운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핍박을 당했고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니까 이런데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는 게 이 잘못된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돌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달려든다. 뭐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든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가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달려든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보통 사람은 당하지 않는, 평생 살면서 당할 일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면 딱 한 가지 선택만 나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참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여러 감정들이 듭니다. 이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게 도망가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그냥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죽음을 당해야 될 처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도망을 가는 이 바울 일행의 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하튼 끝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 도망갔으면 이런 지경까지 만나진 않았을 텐데 참 무슨 영화 찍듯이 맨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당하다가 맨 끝 장면이 되어서야 이제 도망을 갑니다. 구약성경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속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읽으면서 속상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구해줍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는 신세면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어려운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요. 목숨을 걸고 막 도와주러 가서 도와주는데 근데 막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네가 내가 보기에 선하게 행동하고 열심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세요. 다윗아 도망가라.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뭐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심판하라, 이런 게 아니라 다윗아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게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울 일행이 당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폼도 안 나고요, 또 마음도 그냥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바울 일행이 이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맨 마지막 결과는 어떠하냐, 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성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 또 하나는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결국 맨 마지막 결과는 지금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의 사역을 정리하고 루스드라의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래 이게 계획이기도 했었죠. 지금 본문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렇게 전도행을 다닐 때 보면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게 되는, 사역의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디모데를 언제 만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아마 이 1차 전도여행 때쯤이나 뭐 그 후에라 할지라도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또 디모데가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게 되지 않았을까. 결국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도망가서 간신히 사역하는 곳, 그게 루스드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다른 결과들을 맺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폼도 안 나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곳을 정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가는, 그리고 그것을 사역하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입니다. 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겠지만 왜 이렇게 고난이 반복이 될까?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고난이 심각해질까? 이게 우리를 때로 기운 팽개쳐지게 하고 또 낙담하게 만들곤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더 상황이 악화만 되는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냥 고난이 반복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혹시 고난이 반복되고 더 악화될 때, 그때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고난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역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결국엔 승리했다, 이런 모습이 참 나오면 좋겠는데 역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의 뜻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또 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주일 성수파여서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일날 공부를 못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성적이 안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가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중간고사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기말고사 때 성적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참 인생의 한 번은 결과적으로 한 번 본 게 아니었지만 수능 시험 볼 때는 성적이 더 확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더니 수능 때도 성적이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역전을 안 시켜주시지? 근데 역전을 시켜주시지 않는, 그냥 그대로 반복되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것도 주님의 뜻인 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느낌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굉장히 본문이 덤덤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우 짧게 기록해놨어요.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막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도 그냥 덤덤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 쩐빵에 가가지고 하드나 하나 꺼내 먹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어제도 저희 아는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13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분이 올 연말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임지를 새로운 곳을 찾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했더니 갈 데도 없고 개척하기엔 또 힘 모자라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용기가 없어져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여지껏 십몇 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그래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게 뭔가? 내일 나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마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갈 때에는 그런 생각을 눈꽃만큼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바울은 루스드라로 또 갑니다. 그 거기서도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희 교회 임시당회장하던 목사님이 권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얼마나 대쪽같은 목회를 하셨는지 아들들이 원성이 자자했다고. 왜냐하면 아버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다투거나 권사님이랑 다투거나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에 잘 맞지 않은 행동들을 선도들이 하면 가차없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가는 데가 정해져 있대요. 해운대 모래사장에 가면 거기 텐트를 치고 이삿짐을 거기다 풀어놓고 아버님이.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다른 교회를 또 가시고 그러다 결국 은퇴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게 뭐야 이게 괴짜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참 묘하게 받아들이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10명인 교회에 있다가 그만두면 성도가 둘이든 셋이든 또 있는 데 가서 또 목회를 하고 둘이나 셋이 있던데 그만두고 나중에는 또 많은 성도가 있는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읽었지만 앞부분에서도 구부로섬에서도 열매가 없었죠. 또 지금 여기 이곳에 와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쫓겨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아, 나는 안 되겠는가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참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아직 절망이 너무 반복된 건 아니고 한두 번밖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 게 아니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평생 동안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평생 동안 소망을 품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건 비단 사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힘이 빠져도 낙담하는 상황이 생겨도 다시 소망을 품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집사 가지고서는 막 도망을 가는 그리고서는 이게 뭡니까 하고서는 털퍼덕 주저앉아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짓구러미를 풀어놓고 자 이제 또 사역을 합시다 이러고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이제 주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시고자 하시는데 고집을 부려가면서 나는 이게 망했어도 끝까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던 사역을 감당하던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하나의 직종을 감당하든 아니면 직종을 바꿔가면서 감당을 하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만 다 하면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이 자꾸만 더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을, 그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마지막 사역의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현실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사역이건 직분이건 혹은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건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열심으로 뛰어가 다시 한 번 더 루스드라의 자리를 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이건 일상의 삶에서건 소망을 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날에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